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노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이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땅에서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이 차세대 공과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공과에도 잘 나오지 않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설교도 잘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야 매일 성경기 본문을 가지고 큐티도 하고 또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이렇게 새벽과 주일에 설교를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본문 없이 이렇게 다 다루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참 익숙하지 않은 본문이 이 환상을 다루는 이 본문들이죠. 그래서 선지서에 나오는 환상이나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이런 비유 같은 것을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러니까 다니엘도 환상을 보고 번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야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뭐 싶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옛부터 계신 항상 예부터 계신 이와 인자 같으니 옆에 있는 자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또는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당연히 질문해야 합니다. 진실한 질문이 진실한 답변을 낳습니다. 질문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이 야, 일단 믿어라. 뭐 다니다 보면 알게 된다. 뭐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 그 질문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또는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 중요한 질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게 있고 또 질문이 생기시면 구역장님들이나 마을장님들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마을장님도 구역장님도 계신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여쭤보시면 네, 답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질문하자 이 다니엘이 본 내 짐승이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명확해요.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럴 것도 같고 저럴 것도 같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언제나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으십니다. 굳이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화장실 들어가기 전 마음과 나와서의 마음이 같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기들만 안다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만희나 문선명이나 또 안산홍 같은 교주들만이 그 비밀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지 않는 거죠. 앞으로 나오는 모든 환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선명한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보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살아가도록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 쓰인 이유와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리의 짐승이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뭔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는 내 짐승이 이 고대 근동의 고대 근동의 나라인데 첫 번째 짐승이 뭐와 같았죠? 사자와 같았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자였는데 이 사자와 독수리는 바벨론의 상징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를 상징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네 머리를 가진 표범 같은 짐승이었어요. 여러분, 표범은 재빠릅니다. 알렉산더의 헬라가 나라들을 빠르게 정복했고 사후에 네 개의 나라로 나누어졌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표범이에요.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 다니엘이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좀 더 물어봐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이제 이게 다니엘이 본 환상이고요. 해석도 밑에 나옵니다. 23절 24절을 보시면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러니까 네 번째 나라는 앞선 나라들과는 다른 나라이고 더 강력하고 더 무지막지한 뭐 그런 나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 나라가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25절에도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침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러분 25절에 나오는 이제 이 때는 어떤 절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법은 뭐 규례나 뭐 예식법, 뭐 정결 의례 같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왔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들이랄까요? 신앙생활의 어떤 규범들이랄까요? 규칙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고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어떤 도리와 법을 따라서 법을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도록 이 네 번째 나라가 이렇게 짓밟고 괴롭히는 거지요. 세상의 힘에 눌려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요.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더욱이 이 짐승 앞에 새 짐승이 더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참 성도들의 고통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이고 더욱이 이 네 번째 짐승은 앞선 세 번째 짐승보다 훨씬 더 강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 왔던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와 더 큰 어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야, 이 이상은 어려움이 내게 없겠지 했는데 웬걸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결코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특별한 문제라 하더라도, 아무리 거대해 보이는 문제라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거죠. 여러분,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가 강력하고 파괴적이어서 그 세상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싶은데 그리고 그 속에서 성도들이 고생 많이 하는데 그 나라들이 심판받을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겨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소망을 부여잡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25절을 보시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난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성도들이 고생하는 기간이 한때와 반때와 두때인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인데요. 이거는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한때가 1년, 뭐 두때가 2년, 반때가 뭐 반년 해서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느 때, 어느 시간인데 이제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이제 때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 두 배가 되는 기간이 있고, 또 그 절반이 되는 기간이 있는데, 주님이 지금 이제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말씀하시는 어떤 목적은 성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반드시 정해진 때가 되면 그 뜻이,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점점 더 가까워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정하신 그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때에 이 땅이 심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지니 너희는 비록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이에 끝인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일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간직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만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벅차 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간직하며 사는 것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간직하며 사는 것 아니라, 물론 힘겹지요. 그러나 주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가 부여잡고 현실을 극복해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